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564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갔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으나니 이것은 보고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선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마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제가 우리 그 강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 설교와 헌신 예배를 어떻게 잘 이렇게 말씀을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나눌까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성가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을 제가 열왕기 하 3장에서 그 전에 많이 봤었던 내용인데 오늘 처음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제가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우리 강해 이 3장 본문과 또 우리 성가대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2장에서 3장을 넘어갈 때 보면 우리 지금 그 아합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간 그런 때고 또한 엘리야라는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삶이 마감이 되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할 때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것은 나한테 두 배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 장자들이 받았던 두 배의 상속의 책임적 존재로 내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세였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유대에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있을 때고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을 때요.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또 북쪽과 남쪽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왕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치 아버지 같이 아합처럼 그렇게 극도로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악했다가 성경적 평가입니다. 뭐 우상을 좀 없애긴 했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모압이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모압 지방의 왕 메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자고 또 양새끼 뭐 10만 마리 또 아무튼 이런 사람이 이 다윗 통치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이 죽고 그 오므리 아합대가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셌을 때인데 아합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지도를 일단 한번 보시면 어디냐 하면 지도가 안 된답니다. 제가 지도를 줬는데. 네. 그 컴퓨터를 꺼주세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보면 아래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그 암몬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왼쪽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살 때였어요. 근데 그런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퇴해졌어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제 이런 풍조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만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이걸 다시 받아내야 되겠는데 혼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가서 이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겨서 다시 우리 옛날에 좋았던 때를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되찾아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사밧이 그걸 이렇게 좋게 여깁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같이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위쪽 요단강에서 쭉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 사이를 갈릴리에서부터 사이까지 요단강으로 넘어가면 훨씬 빠른 길이에요. 근데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위에 다른 나라가 강력하게 있으니까 글로는 안 가고 멀고 힘들지만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유다랑 같이 합세를 하고 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에돔을 끌어들여요. 그때만 해도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에돔은 얼마든지 이 유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합세해서 지금 동맹을 맺고 지금 모압 쪽으로 전쟁을 치러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게 동맹군을 맺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큰일 났죠. 전쟁하는데 물이 없으면 뭐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무기가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10절에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위기가 오면 첫 번째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 없는 얘기를 아주 빨리 내뱉어버립니다. 지금 이 10장에, 10절에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믿음이 그래도 있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게 믿음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슬프다. 우리 큰일 났다. 이 얘기랑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그러니까 위기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기대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찾아요.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엘리사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그 수종 들고 그 졸졸 쫓아다니던 그 엘리사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2장에서는 엘리사 시대가 됐어도 그땐 개인적 사역이었어요. 범국가적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3장에 와서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를 책임지는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어요. 왕들이 내려갔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내려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한테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왜 날 찾아왔어? 당신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달라. 우리는 둘이 앉아서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급해도 내가 당신이랑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 더 해. 너 아버지가 섬기던 선지자랑 네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들 거기 가서 물어봐. 아주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백이 너무 든든해서 왕들을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는 대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무서우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들은 그냥 참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지금 이런 메시지가 개인적인 조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일깨움인 거예요. 그 영혼을 일깨우고 당신이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이 지금 누굴 찾아야 되는지 당신 정신 차려라 이런 안타까운 메시지가 이렇게 조롱 섞인 말투로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혹시 했어요? 그럼 먼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혹시 나에게 영적 교훈이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인간적 반응 이전에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우린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잘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렇게 대입시키는 훈련들을 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큰 유익이 있죠. 지금 그렇게 아무튼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부정적이면 계속 부정적이면 지금 우리 다 망하게 생겼고 지금 하나님 우리 다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래.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니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은 옷 타는 사람 하나를 불러와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악기를 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검은 고를 타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검은 고지만 그 나라엔 검은 고가 아니라 다른 악기겠죠. 하프 종류나 뭐 이런 거겠죠. 이거 보고 또 이스라엘에 검은 고가 있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엘리사에게 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성가대원들이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야, 귀한 말씀이다. 우리 성가대 헌신예배랑 참 맞는 말씀이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찬양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어떤 자세였길래 지금 이 악기를 타는 사람이 올 때 어떤 자세로 왔을까요? 왕이 셋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신하들이 불렀어요. 전쟁 중이에요. 물이 없어요. 어떤 분위기로 와서 오겠어요? 불려서 올 때.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서 연주해야지. 이런 분위기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이 예사롭지 않죠. 이거 잘못 연주했다 죽을 수도 있는 이 분위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여러분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찬양이 나오고 연주가 제대로 되겠나.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자세를 어떻게 연주를 했을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국가의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 어떤 음악일까? 이 음악의 역사와 뿌리를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음악의 뿌리가 나오죠. 그럼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4장 피셨어요? 제가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대표적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대표적 죄인이 가인입니다. 형제를 죽이고도 뻔뻔했던 인간이에요. 회개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중에 또한 아주 나쁜 놈이 나오는데 라멕이에요. 처음으로 아내 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낳는데 그건 야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돈 버는 데 탁월한 사람이고 두 번째 자식을 낳는데 유발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수금, 퉁소, 현악기, 관현악기 이거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이제 화류계의 시작이었어요. 역사 속에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음악의 역사의 시작은 선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음악이 아니라 세속음악이었어요. 세속음악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개념은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세상 문화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과 같이 제사했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던 그런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에노스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식솔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노스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찬양,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 셈 계열을 축복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근데 그때도 보면 어떤 세상이었어요? 애굽의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찬양하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런 찬양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 그거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찬송가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악적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의 범절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세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주일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가운을 입어요. 이 가운도 아무나 입어요? 아니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구별된 분들이 입는 거예요. 가운 입고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봤어요? 없어요. 성가대원들이 입어요. 왜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의 예배로 시작, 찬양으로 시작해서 성가대원들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아주 사이사이에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이전에 음악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 보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지금 물이 없는데 땅 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을 파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을 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이건 심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냥 일반 전쟁에 가서는 살림에 나무를 베지 말고 우물을 막지 말고 어린 것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보존을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건 굉장한 심판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렇게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 이제 모압 사람들이 전쟁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물이 있는데 물에 비치는데 이게 붉은 해가 비치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핀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걸 보고,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저 에돔 사람들이 세 나라가 합하더니 서로 쌈박질해서 죽어가지고 이 물이 피로 변한 거 아니야? 착각을 하게 했어요. 착각을 하고 올라가서 치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쳤다간 오히려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에게 지금 다 패망을 하고 그리고 쫓기고 도망을 하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왕이 도망을 하려고 했는데 에돔왕에게로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27절에 한번 보면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위여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게 좀 끔찍한 일이죠. 전쟁에서 지니까 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늘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장손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신이 노해서 그런 거야. 이 신이 위로를 하고 우리가 잘 섬기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하나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도망갔던 군사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니까 왕이 왕의 자식을 갖다 번제로 바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독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왕이 자기 자식을 죽인다. 우리가 이럴 수 있냐? 다시 이 독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전쟁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장면을 보니까 또 어떨 것 같아요? 어휴, 저 지독한 놈들이네. 그리고 겁을 먹고 도망을 하고 그러고는 이 전쟁을 끝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비문을 만들어놔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찾아서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이게 모압 비문,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이 아까 뭐였어요? 메사 비문에서 이게, 예, 저 비문이에요. 예, 안 보여요? 예, 저는 보이는데, 예, 저 텔레비전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예. 여러분, 저 비문이, 아, 나오나요? 저 비문이 역사상 3,000년 가까이 된 비문이에요. 구약시대 고대 문자로 된 아주 희귀한, 흔치 않은 가장 오래된 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게 1868년 여름에 독일인 의료선교사가 요르단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옛날 비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다라는 거는 아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고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저걸 독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 문물들을 그냥 갖다가 지네 나라 박물관에 갖다 놓길 그냥 경쟁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주지요. 굉장히 비싼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터키 지배하에 있을 때 터키 정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돈도 못 벌 바에는 없애버리자 그러고 저걸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부셔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부수기 전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에 보면 프랑스 예루살렘에 있던 프랑스 영사관에서 일했던 청년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탁본을 먼저 떴어요. 참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탁본을 뜨고 나서는 가져올 방법은 없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부서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 부서진 데 가서 하나하나 수집을 했는데 57개래요. 57개를 수집하고 탁본을 맞춰서 글자를 맞춰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답니다. 혹시 루브르 박물관을 가실 계획이 있으면 저걸 한번 가서 보세요. 저게 가장 오래된 비문입니다. 저 내용이 누구 당시에 쓴 거냐면 지금 요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이 저기 있어요. 메사 왕의 비문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므리 왕의 아들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있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를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그냥 하나 증명을 해낸 거예요. 자료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저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뭘 보고 주저주저하고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었어요, 상황. 겁나는 상황, 무서운 상황.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전쟁 가운데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다윗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성가대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히 다윗 왕국이 흥황할 때는 많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국가의 역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찬양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함으로 군대가 나가고 찬양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일들, 찬양할 때 개인의 평안이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은 했지만 뭐해 보고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앞에서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주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가운데 누리면 그 다음엔 그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능력 있게 유지하는데 큰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말씀들이 떠오르고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소망들이 일어나고요. 찬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어떡하니까 났어요. 다윗이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났어요. 굉장한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조용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에 잔잔한 평안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세함들을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끄럽고 산만할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음악이 찬양으로 올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특별히 위기 가운데는 발견되어질 수 있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힘차게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잘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보다 나은 믿음의 삶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듣건 어떨 때는 찬양을 부를 힘도 없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부를 힘이 없어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참 요즘에 감사한 게 좋은 그런 찬양 어떤 CD, 음반 이런 것들이 참 나와서 감사하고 연주곡이나 또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찬양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은혜롭게 준비한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준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성가대 찬양으로 이렇게 기경하는 것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성가대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있잖아요.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정말 잘 찬양을 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한 위로가 있고요. 참 은혜가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참 중요하다. 성가대의 첫송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중요하다. 성가대의 기도송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되게 하고 성가대의 마지막 송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음악적 요소들은 이미 다 끝내고 오는 거예요. 연습실에서 다 끝내고 가운을 입으러 오고 입고 준비해서 정렬해서 섰을 때부터는 여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검은 곳 하는 사람.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연습실을 나오면서부터는 내가 왕 앞에서 찬양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받으실 찬양을 하러 지금 내가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연습실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곤 옷을 잘 입고 그래서 연습실을 나올 때부터 성가대원들은 그냥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고 그냥 목례만 하고 오셔도 돼요. 그 여러분들도 성가대원들 오면 이렇게 올 때 찬양 준비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아는 척하지 마세요.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이분들이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내 은혜받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그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지고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서서 좀 조용히 해라. 근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래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흐트러트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의 수준과 믿음은 정말 귀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성가대 처음 하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세요. 아, 우리 성가대 이러는 거 아니고 서서 이렇게 잘 하자. 그래서 그런 전통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런 훈련은 질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앉은 거예요. 조용히 각자 앉아서 여기서 무슨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히 앉고 내 예배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성가대원들은 악보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도 찾아야 되고 정말로 바빠요. 그 바쁜데 이렇게 마음가짐을 딱 하고 주보를 보면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찬양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돈되고 질서 있고 준비 있고 그래서 예배를 성가대원들이 잘 드리고 나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도 있지만 몸은 그 긴장감 때문에 끝나가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말로 피곤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낄 수 있어야 돼.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더니 내 영혼은 참 기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정말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전력을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나면 그러고도 힘이 넘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힘이 넘친다. 그럼 그 목사 예배 잘 인도한 사람 아니에요. 탈진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긴장감이 없어요. 거룩한 긴장감이 없어요. 가벼운 즐거움만 너무 난무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 될 때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요구돼요. 그리고 그런 영성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 귀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긴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은 그런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그런 훈련과 자세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그런 예배가 무겁고 딱딱한 예배라고 그런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꿈꾸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호불호, 취향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불편해도 하나님 한 분이 기뻐 받으신다면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유익이 별로 없거든요. 재미없거든요. 피곤하고 졸리고 딱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 그를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참 임례송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난 다음에 성가대 찬양의 마무리송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 긴장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또 한번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도 좀 이렇게 조용히 나가면서 그 예배에 좀 여운을 좀 갖고 우리 교회 제일 아쉬운 게 이 공간 뭐 공간 탓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예배 여운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예배 끝나고 밥상 피는 이걸 빨리 하나님 내가 정말 참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 여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 앞에 좀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짐도 좀 하고 혼자 구석에서 좀 기도도 하고 그게 없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우리 그래도 환경 탓하지 말고 그런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지막까지 예배 분위기를 같이 만들고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그런 일에 이렇게 앞서서 보다 더 기도하고 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런 예배로 잘 돕는 귀한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